요즘 저는 하루에 수십 번씩, 아니 어쩌면 수백 번씩 시험에 들곤 합니다. 예배를 드리며 은혜를 받았다가도요, 본당을 나가는 순간부터 제 마음은요, 여러 가지 유혹을 받게 됩니다. 참 좋은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정말 나는 그렇게 살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이 밀려오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큐티를 하고 난 다음에도 마찬가지의 시험을 받곤 합니다. 뉴스를 보거나 영상을 보거나 아니면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대로 내가 오늘도 도전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하지만요, 현실의 문제는 저에게 여전히 수많은 유혹을, 수많은 시험을 가져오게 됩니다. 건강의 문제, 경제의 문제, 자녀의 문제 하나하나가요, 제 모든 선택의 순간에서 시험에 들게 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까? 그건 절대로 아니겠죠. 왜냐하면 저는 목사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고민을 하는 거겠죠. 하지만 동시에요, 저는 세상적으로도 더 좋은 결과를 얻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종종 이 현실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을 사용합니다. 마치 부적을 들고 있는 것처럼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잘 믿으면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이 시험에서 능히 탈출하게 도와주실 것이다. 기도하면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런가요? 아니더라고요. 제 인생의 문제는요, 여전히 날마다 늘 그대로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믿음이 더 좋아졌을까요?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반대로 제가 그러면 세상에서 조금 더 많은 것들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것도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면요, 제 자신이 패배자가 된 것 같고 제 자신이 이 시험에서 실패한 사람이 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도대체 이 시험은 나에게 왜 찾아올까? 그리고 이 시험을 만나면 왜 항상 우리의 마음은 막막해질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이 야고보서 본문을 보고 우리가 시험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를 고민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시험을 만났을 때, 우리의 마음이 막막해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 번째는요, 시련이 주는 질문 앞에 우리는 분명하게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련이 주는 질문 앞에 분명하게 서야 합니다. 이런 현실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야고보는 이야기합니다. 2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런데요, 야고보서에서 지금 이 사용된 가정법은요, 기정사실화하는 문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혹시라도 너희가 인생을 살다가 시험을 만나면 이라고 가정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인생을 살다 보면 무조건 시험을 만난다라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기 앉은 성도님들 중에 시험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아마도요, 시험을 좋아하는 분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런 시험이 내 삶에 넘쳐나기를 바라는 사람은요, 장담컨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기독교가 말하는 기쁜 소식은요, 단순하게 듣기 좋은 달콤한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첫걸음을 내딛는다고 해서 인생의 모든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교회에 다니면 만사형통하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믿음이 좋다고 해서 건강이 좋아지거나, 믿음이 좋다고 해서 가정이 평화로워지거나 사업이 잘 되는 일은요, 결코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랬다면 저처럼 평범한 사람들은, 아니면 우리 성도님들처럼 평범한 사람들은요, 여기 못 앉아 있을 거예요. 왜냐?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만 하면 인생이 잘 풀리는데 여기가 얼마나 많이 미어 터지겠습니까? 예배드리고 헌금하는 것으로만 우리의 삶이 보장된다면 누구나 다 여기 앉아있고 싶어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는 세상에 흩어진 유대인들, 소위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그 형제들에게 꺼낸 첫 번째 말이 신앙인의 삶에는 여러 가지 시험이, 여러 가지 고난이 필연적으로 찾아온다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요, 어쩌면 믿는 사람들에게는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시험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까? 그렇다면 왜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겪는 고난, 우리도 겪어야 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겪는 고난보다 더 많이 겪어야 한다면 도대체 우리는 왜 믿음을 가져야 하는지, 도대체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 의심이 생기게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이런 모든 시련을 피해가는 데 보장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믿음이라는 것은 모든 종류의 시련이 찾아올 때 우리로 하여금 그 시련 한 가운데 서게 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는 2절에서 우리는 분명히 시험을 만나게 되는데 그 시험 한 가운데에서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세 단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온전히라는 단어는요, 모든 것을 말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오히려 순전하게라고 해석해야 됩니다. 기쁨은요, 감정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태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미소 지어야 하는 우리의 의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향해서 변치 않는 만족을 끊임없이 누리고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다 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고를 나타내고 있는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느껴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요, 지금 이 문제 한 가운데에서 우리는 무엇을 고민하고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지를 묻고 있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말씀은요, 우리가 어떤 시련을 만났을 때,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순전하게 하나님을 향한 변하지 않는 만족을 가지고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에게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왔는데 여러분, 그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향해 순전하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기쁨으로 여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욥기만 봐도 알잖아요. 결국에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고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모습을 보여왔잖아요. 그것이 곧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요, 야고보는 우리가 시험을 만났을 때 왜 기뻐해야 하는지를 3절에서 이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3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알미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시험을 당합니까? 여러분, 시험을 왜 당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서 혹은 우리를 입증하기 위해서 시험을 허용하는 장면들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야고보는 특별히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인내를 얻게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RSV 성경에서는요, 이 인내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요, 확고부동함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내라는 것은요, 받아들여야만 하는 그런 미덕의 종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흔들리지 않고 진리에 붙어있기 위해서 발버둥치고 있는 나의 결단, 나의 노력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야고보는 우리가 받고 있는 시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시험을 통해서,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갖는다고요? 인내를 얻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인내는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4절에서 그 인내의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인내의 목적은요, 우리로 하여금 참을성을 늘려주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닙니다. 시험을 왔을 때 그래, 이거 시험이야, 곧 지나갈 거야 라고 참을성을 길러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온전하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텔레이오스는요, 흠이나 결여가 전혀 없는 완전한 상태, 완전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텔레이오스, 이 온전하게 하다라는 단어는요, 야고보서에 딱 7번만 쓰여 있어요. 여러분, 7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완전함을 이야기하는 수입니다. 완전하다는 단어가 완전함을 의미하는 숫자로 쓰여졌다는 건 야고보가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여기다가 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유심히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 편지는 누가 받고 있는 거죠?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라 함은요, 성경을 다 머릿속에 외우고 있는 사람들이죠. 누구보다 모세의 율법을 잘 기억하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지금 이 야고보의 서문을 읽을 때 가장 먼저 머릿속에 떠올랐던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그들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맞습니다. 완전하고 온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한 분이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 사랑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은요, 이 야고보의 서문을 읽었을 때 가장 먼저 이 신명기 6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하나됨을 원하신다는 것을 잘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됨은 곧 완전하신 하나님과 닮아가야 한다는 것을 금방 깨달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요,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는 완전하거나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요, 조금 더 나은 사람들이죠. 왜요? 적어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마음 한켠에는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주님, 저는 주님을 사랑해요. 주님,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저는 다시 태어났어요, 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요, 여전히 나의 마음 한켠에는요, 이런 마음도 동시에 듭니다. 하지만 주님, 저는 여전히 저도 중요해요. 주님, 저는요, 여전히 제 자식도 중요해요. 주님, 여전히 저는요, 저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하라가 무슨 단어라고요? 완전하라라는 단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방금 전 말씀드렸던 이 마태복음 5장 48절에 있는 이 온전하라라는 말씀은요, 산상순 팔복 바로 뒤에 연결되어져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는요, 이 산상순의 말씀을 야고보서에서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같이 완전하고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시고 그 시험을 통해서 인내를 이루게 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멈추지 않고요, 야고보는 팔복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과 같은 표현으로 고난의 반대편에 있는 자들에게 아름다운 약속을 선언합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장 12절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입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험은 인내를 만든다. 그리고 그 인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완전함을 경험하게 한다. 여러분, 우리가 갑작스럽게 시련을 만났을 때 우리는 사고가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감정의 소용돌이에 휩쓸리게 됩니다. 그럴 때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 시련을 기쁘게 여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똑바로 생각해야 돼, 라고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야고보는요, 이 시험을 만났을 때 우리에게 기쁘게 느끼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시련이 어떻게 기쁨이 되겠습니까? 고난이 우리에게 어떻게 기쁨으로 여겨지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여기 앉아있으면 안 돼요. 빨리 병원에 가야죠. 여러분, 시련을 만날 때 그것을 행복으로 여기라고도 야고보는 말하고 있지 않아요. 분명한 것은요, 완전한 하나님이 이 시련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신 것 중에 어느 하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과 목적에서 벗어난 것은 단 하나도 없다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나를 완성시킬 거라는 이 확고한 믿음을 가졌을 때만, 확고한 믿음을 가졌을 때만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순전하게 나아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선수가요, 금메달을 차지하기 위해서 훈련을 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시면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어떤 대답을 해야 될지 이해하기 조금 더 쉬울 것 같습니다. 꿈을 현실로 바꾸기 위해서 땀과 눈물을, 그리고 그 고통스러운 훈련들을요, 참아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성취해야 될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성도 여러분, 혹시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혹시 엄청난 압박 가운데에서 오늘도 기도할 수밖에 없어서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분들이 있습니까? 사별, 오래된 투병, 경제적인 문제, 우울증의 문제, 성적인 문제로 인해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여러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온전하고 완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진정으로 우리를 완전하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시련들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어느 정도 적당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부르고 계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게 우리의 모든 것을 불태워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련을 허락하셨고요.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다면 이 시험은 오늘 우리에게 완전하고 온전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너무 힘들게 만들 것이에요. 왜냐? 이 시련은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는 오늘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를요.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사용해서 단단히 서야 할 것입니다.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대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시험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두 번째로는요,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시험이 찾아와서 마음이 어렵고 혼란 가운데 있어 견디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기서 후히라는 단어는요, 단순하고 솔직하게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다르죠? 우리는 후히라고 하면 너무 넉넉하게 주실 것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단순하고 솔직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많이 겪으면요, 여러분 그 고난이 즐거워집니까? 아니죠. 고난을 많이 겪으면 어떻게 돼요? 더 힘들어져요. 여러분, 즐거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그저 팔짱 끼고 우리를 지켜보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고 그 시험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 가만히 보고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시험 가운데에서 실패하고 쓰러진다고 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꾸짖는 분이 절대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예수님은요, 항상 준비되어 있고요, 구하는 자에게 기꺼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무엇을 주십니까? 무엇을 주시죠? 내가 원하는 주식을 주시나요? 내가 원하는 우리 자녀의 명문대학교를 주시나요? 아니죠. 무엇을 주십니까? 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은요, 하나님이 가장 단순하기 때문에, 가장 솔직하시기 때문에 구하는 자에게 그분 자신을 단순하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어떤 일부가 아니에요. 하나님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그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우리를 바꿔가세요? 자신과 닮아가게 바꿔가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온전함에 이르는 길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받음으로써 그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좀 어렵습니다. 잘 따라오셔야 돼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요 그분의 자녀가 된다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단순하고 진실하고 명확하게 표현되어야만 합니다. 야고보는 이것을 어떻게 말하냐면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 어린이날을 앞두고 제가 저희 아이들과 함께 마트를 다녀왔습니다. 장을 보고 있었는데요, 아이들이 저기 한쪽에 마련된 장난감 코너를 발견했어요. 그러더니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빠, 저거 보고만 가자. 네, 보고만 가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 그럼 보고 와. 아빠는 잠깐 여기서 사고 있을게. 그리고 아빠 그쪽으로 갈 테니까 기다려. 저희 아이들이 잘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딱 만났어요. 그때 저희 아이가 저한테 뭐라고 했겠습니까? 아빠, 난 이걸로 할래. 네, 황당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이거 아니잖아요. 보고만 온다고 말했는데 갑자기 저한테 왜 이렇게 당당한 거죠? 마치 무엇을 맡겨놓은 것처럼 왜 이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아빠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이 믿음에 해당하는 헬라어 피스티스는요, 확고한 확신이라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이 단어의 어근은요, 계약에서부터 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약을 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계약을 하죠? 신의 이름으로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이 신의 능력을 가지고 오는 것을 이 믿음의 근원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한다라고 말하는 건요, 단순히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닌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이 수반되어야지만 가능한 이야기들이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믿음의 영역은요, 우리의 영역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습니까? 지금 이 교회를 단숨에 무너뜨리고 다시 지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없잖아요. 이 믿음의 능력은요, 우리에게 속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주일에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누리죠. 요즘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은혜를 많이 누린다는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말씀이 주는 놀라운 소망을 맛보고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많이 경험한다고 제가 듣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나도 받고 싶습니다 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저 문을 나갈 때 결단하면서 나가요. 그런데 여러분, 월요일 아침이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죠? 그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왜요?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의 삶이 불편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 주권을 드리고요, 내가 하나님으로 종으로 살아간다는 건 매우 불편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오, 월요일날은 그래도 어떻게 잘 보냈어요. 여러분, 화요일이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이제 교회에만 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제발 내 생각 가운데 떠오르지 않았으면 이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여기까지만 해도 정말 대단한 믿음이에요. 좀 더 솔직하게 말해볼까요? 여러분, 술 마셔도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시험 기간이 찾아왔을 때 학원에서 보강을 한대요. 여러분, 교회를 와야 돼요? 학원에 가야 돼요? 여러분, 올 여름 국내전도 가실 겁니까? 안 가실 것입니까? 여러분, 결단하셨습니까? 벌써부터 마음이 어려워지죠. 왜요? 왜요? 우리에게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요, 의심만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의심은 무엇입니까? 디아크리노라는 단어, 디아, 사이에 크리노, 분리시키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분리시켜서 그 가운데에 있는 것을 의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이걸 선택할까 이걸 선택할까 고민하는 게 바로 의심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도 붙잡고 내 뜻도 붙잡는 것. 하나님의 뜻도 해야 될 것 같고 내 생각도 이루어야 될 것 같은 것. 이게 바로 의심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불신은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의심은요, 하나님 안에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는데 이런 고민을 하면서 자기의 마음을 둘로 나누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완전을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약을 하기를 원하시는데요,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저울질하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는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해요?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로프스라는 신학자는요, 이러한 현상을 뭐라고 말하냐면요, 영원히 믿음과 세상 사이에 나누어진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6장 4절 5절 다시 한번 떠올려 볼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렇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자입니다.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만 구하겠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고 도전하는 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우리는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하나됨을 간절히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여러분 도전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는요, 전적인 믿음, 전적인 신뢰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아비, 본토 집을 떠날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노아가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의 비난 앞에서 방주를 끝까지 지을 수 있었습니까? 모세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아갈 수 있었습니까? 이것은 끊임없이 저울질하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단순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도전할 때 하나님은 비로소 우리로 하여금 완전하고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은 늘 불편합니다. 늘 고단해요. 왜냐하면요, 이 시험이 우리로 하여금 너무 어렵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우리는요, 그 시험 안에서 무엇을 선택하는 게 가장 좋은 길일까를 고민하는 자가 되면 안 된다고 야고보는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요? 우리에게 주신 그 시험을 기쁨으로 여기고 그 한 가운데에 서서 버텨낼 때에, 그 한 가운데에 서서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내가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넉넉하게 이 모든 것을 이겨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닮아가는 자가 되게 하겠다고 지금 야고보서를 통해서 약속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는요, 행동을 강조하는 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온전한 믿음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말하는 책이라고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요? 온전한 믿음이란 두 마음으로 갈라져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갈라진 마음 가운데 완전한 하나님이 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자에게만 이루어지는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고민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무엇을 하나님 앞에 저울질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습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다 함께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8절의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책을 펴보십시오.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375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5장 13절부터 18절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여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오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완전하게 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완전함을 이루기 위해서 그 선택의 시간에, 그 의심의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온 그 모든 기도의 잘못 가운데 하나님이 온전히 임하기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지구촌의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